남 목사님이 이 강대위를 너무 어지럽혀 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느헤미야 chapter 8 verse 8 through 5.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랴와 힐가야와 마사이오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멘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보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가지고 증거하실 텐데요. 일생에 또 듣기 어려울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가 될지도 모르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중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가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 남보현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 평상시 듣던 것보다 몇 배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평생에 영의 양식 되길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이번엔 좀 환영해 볼까요? 자, 나오시겠습니다.
네, 박영희 목사님께서 강대상을 어지러워 놓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한 1년 10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좀 남들 다 어려워하는 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목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선물 주겠다 그러시더니 미국 가는 비행기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2년 동안 공부도 하고 또 안식도 하고 또 애도 낳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다 제가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저희 아내 또 저희 세 자녀들이 미국에서의 생활 또 털사제일 침례교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만족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가서도 제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제가 미국 들릴 때마다 털사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면은 밥 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나눌까 하다가 사실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전교인들 앞에서는 말씀을 나눈 적이 없어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설교의 제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나누고요. 사실은 8장 전체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제목은 수문 앞 부흥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문, 워러게이트죠. 그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도 그러한 사모함을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여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갈 때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홍종대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 가라사대 웨슬리라고 지었어요. 감리교 목사에서 그런지 아들 이름을 웨슬리라고 지었어요. 제가 봤던 애들 이름 중에서 가장 거창합니다. 웨슬리. 그런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위협하고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성자 같은 분이시라 그 도둑을 컴다운 시키시고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아, 내가 가진 돈을 다 줄 테니까 이 칼을 내려놓게. 그리고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섬주섬 모으시더니 그 도둑에게 주었어요. 이 도둑이 대단히 당황했어요. 도둑 경력이 꽤 되지만 이런 피해자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려고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청년 도둑을 또 붙잡았어요. 이 청년이 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청년 기다려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네.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니까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아, 도둑은 주니까 받아서 가긴 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기억을 못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은 어떤 때였어요. 집회를 갔는데 처음 보는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아, 청년 미안한데 내가 자네를 보았던 기억이 전혀 없네. 나를 아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말했어요. 언제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었죠? 아! 그때 도둑이 들었었지. 그 도둑을 아는가? 목사님, 제가 그 도둑이었습니다. 아,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목사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제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의 평생에 많은 회심자가 있었지만 도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니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그 성도는, 그 청년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져가서 가만히 놓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건데 그 사람이 내게 줬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들추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가졌는데 그 부흥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흥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므로써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문화 부흥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자.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모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뒤늦게 셋째 낳고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모유수유했으면 제가 편했을 텐데 분유를 먹이는 바람에 저도 꼬박꼬박 일어나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모처럼 아이가 분유 먹는 걸 보니까 어찌나 귀엽고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젖 물리셨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젖 물리셨던 거 기억나세요? 애들이 젖을 어떻게 빨아먹죠? 아주 그냥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여기 콧등에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그렇게 젖병을 빨아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기 위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저희가 어떻게 구분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할 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우리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사모함이 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학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청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면 청하지 않았겠죠. 사모함이 없으면 청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시오라고 청했다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은 언제죠? 저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해 뜨기 전이 새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벌써 동이 터오면 저희가 아침이라고 얘기하죠. 동 트기 전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정오는 언제입니까?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동트기 전 대략 6시 정도부터 12시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말한 것도 아니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풀어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읽고 읽고 또 읽었다는 것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고스란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스펀지가 물을 사모하여 빨아들이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플로리다에 잠깐 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의대 교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게인스빌로 와서 유학생 사역하던 목사님이셨어요. 설교가 굉장히 내용이 좋았고 들을 때 은혜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내가 목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주일 1시 30분 미국 교회 렌트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졸아요. 그런데 밥을 먹어서 조는 것도 있겠지만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밤새 비디오 보고 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할 때였어요.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금요일 토요일 열심을 다해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5개, 6개, 7개씩 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조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셨고 연세도 지긋하시고 너무나 똑똑하시고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하루는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다 들었다? 니네 왜 밤에 비디오 보고 교회 와가지고 조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떤 장난치기 좋아하는 대학생이 말했어요. 아휴 목사님 설교도 여명의 눈동자같이 재밌으면 안 좋을 텐데 목사님들 좀 분발하셔서 여명의 눈동자처럼 재밌게 좀 해보셔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셨어요. 그리고 깨닫는 바도 있으셨는지 세월이 한 16년, 17년 지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신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 드라마 볼 때는 50분이 너무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50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50분을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시계를 한 대여섯 번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5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물리적인 시간. 그런데 심리적인 시간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50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50분을 앉아있으면 그게 정말 5시간 같은 거예요. 너무나 지겨운 설교를 50분 듣고 있으면 그게 고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짧게 느껴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저 아주 건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수문화 부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모함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한국 TV를 보면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방청객.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박수 잘 치는 사람들, 그리고 환호성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돈을 주고 같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MC가 재밌는 얘기하면 우와 재밌다라고 말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돈 버는 거 쉽죠? 저는 그런 거 잘할 텐데 제가 리액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리액션 우와 우와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응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즐거우세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 행복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벌써 자세가 달라.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이고 눈을 탁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러셨냐고, 아이고 그러셨냐고, 맞다고 맞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말을 많이 하냐고 안 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good listen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 어떤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혼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얘기하는 카운셀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리액션하고 반응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액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화에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리액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캐릭터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전달할 때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일어서십니까? 어떤 높은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일어서게 되죠. 앉아있다가 시아버지 들어오니까 눕는 분 계세요?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눕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님 오셨어요? 아 선생님 오셨어요? 아, 대통령 각각 들어오십니까? 장군님 오셨습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죠? 그분에 대한 경외감, 그분에 대한 존경, 내가 그분을 어려워하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배할 때는 다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설교자만 빼놓고 다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일어서서 들으시겠어요? 이런 거는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일어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꼿꼿하게 앉아계신데 마음으로는 벌써 누워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마음으로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잘 말씀해 주시고 더 잘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였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할 때 truly truly I say 그렇게 말하셨어요.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멘 하면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질 때 내가 입을 벌려 아멘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발견한 것인데 아멘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어도 아멘하지 않는 분들이. 저는 교회에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특정 목사님께 지도받은 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멘이라고 주님 앞에 응답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할 때 의지적으로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을 제가 가끔 발견하기도 해요. 와, 의지의 한국인이시구나. 여러분,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아멘하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아멘하는 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조규진이라는 제 어머니 또래 되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아멘을 아무 때나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설교를 내가 하는지 그분이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라고만 하면 아멘, 뭐라고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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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느 날은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여대에서 교목하시는 분이었어요.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만 데리고서 교목하시는 분이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남자들, 여자들, 대학생들 미팅 나갔을 때 못생겼다고 너무 타박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남녀 간에 미팅을 나가서 만남을 갔는데 아우 쟤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쟤랑은 짝이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너무 표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설교하다가 잠깐 그런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분께서, 여러분 미팅 나가셔서 못생긴 파트너한테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러시면서, 나이가 60이 넘으셔가지고 지금 미팅 나가실 일도 없는 분이 아멘! 그러시면서. 예. 여러분, 저는 그 두 극단을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다가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듣다가 이건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 성도는 마땅히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은 꼭 반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 말씀 7절,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깨닫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깨닫게 하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중들은 어떤 회중들이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분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민 생활하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미국에서 70년 생활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아이들이 한국말로 설교할 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언어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어시스턴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중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겠지만 언어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말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바벨론의 언어로 그들 가운데 전달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시편 저자는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그 기이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때 책을 덮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할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설교 많이 했어요. 제 또래 목사님들 중에서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회도 굉장히 많이 다닌 편이에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교했어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들도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묘사됐던 이 3,000명 회심의 놀라운 역사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3,000명이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베드로와 비슷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오늘날 살아계신지를 설교하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스데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구원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의 차이예요. 듣는 사람의 차이. 여기 60~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그 말씀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베드로의 회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생 가운데 듣는 모든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회중들처럼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 말씀은 도대체 뭐야? 저 말씀은 저게 아닌데 저건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나쁜 얘기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설교자라도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의 회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긴 거는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면도를 좀 하고 와서 이만큼 되는 거죠. 3-4일 면도 안 하면 딱 임꺽정이에요. 아, 이거 뭐 평생의 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여려요. 굉장히 소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아버지께서 회사에 나가시면 외할머니 계시고 저희 어머니 계시고 누나가 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이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제가 클 때만 해도 집에 요강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문화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민족의 위대한 문화인지 몰라요. 아니, 왜 화장실을 먼저 멀리 가요? 그쵸? 그냥 옆에 놓고 싸면 되지. 우리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제가 어릴 때 요강에서 소변을 앉아서 봤다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도 앉아 계시고 어머니도 앉아 계시고 누나들도 앉아 계시니까 저도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누나들하고 인형놀이하고, 예, 뭐 누나들은 저한테 여자옷 입히고 막 엄마 화장하고, 옛날에는 머리가 바가지 머리잖아요. 다 막 머리 따주고, 예, 그런 사진이 지금도 집에 많아요. 저는 거칠게 크질 못한 것 같아요. 뭐 감성이 뭐 보통 감성이 아니에요. 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성이에요. 예. 드라마 보면 막 울고 막 드라마 보고 울고 완전 아줌마예요. 목회를 할 때도 제가 정말 아줌마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우리 남 목사는 목회에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아줌마 목회인데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잘 통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런데 이번에 달라스에서 저희 친구 가정이 두 가정이 왔어요. 제가 한국 간다고. 근데 그 자매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희 아내 임신하고 나서 살림을 1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리를 1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밥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국간장이 떨어졌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 사모님이, 목사님 국간장이 없네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국간장이 떨어졌네요. 그냥 옆에 있는 멸치 액젓을 넣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정말 살림하셨군요. 국간장이 없을 때 멸치 액젓을 넣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걸 왜 알고 있지? 여러분, 국간장이 없을 때는 멸치 액젓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놀러왔던 두 친구 자매들이 어우, 정말 이제 목사님은 여자들하고 대화가 더 깊게 통하실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예배드리다가 운 적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할 때 보면 많이 울어요.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운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실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독다독 하실 때가 있어요. 다독다독.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어려운 거 안다. 내가 네 기도 때가 되면 다 들어줄게. 그리고 다독다독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네 찬양을 너무나 귀하게 받는다.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다독다독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결이 탁 느껴질 때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다독이고 계시구나.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예배인들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철 들고 나서 기타를 잡고 예배인들을 오래 했어요.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났을 때 저는 너무 해피하거든요. 근데 꼭 찾아오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보현아, 너 사는 게 힘드냐? 예? 아닌데요? 너 아까 왜 울었어? 아니,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식, 야, 너 말해봐 나한테.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대흥교회 윤 집사님, 새누리교회 박 집사님이라고. 아, 예배할 때 울기만 하면 찾아오셔가지고 뭐 어려운 거 있냐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거나 울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울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너 뭐 어려운 거 있냐? 너 뭐 죄 짓고 회개 안 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울게 하세요. 그리고 그 눈물의 끝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어루만지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는가.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했을까요? 막 입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막 웃음이 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방금 전에는 주님 앞에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막 웃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금합니다. 왜냐하면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금하는데 이스라엘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울다가 하나님께서도 그 눈물의 끝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울게도 하시지만 그 눈물의 끝에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모였다 그랬습니다. 또 모였다. 할렐루야.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총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제 친구 아버지세요. 얼마나 점잖으신지 모르셔요. 이분은 아주 몸매도 호리호리하시고 또 생기신 모습도 점잖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학자이세요. 학자. 공부를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시고 말씀하실 때 교양이 철철철철철 넘치시고 지식이 철철철철철철 넘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총장님께서 어느 날 한 교회 부흥회에 가셨는데, 여러분, 부흥회는 보통 어떻게 하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힘있게 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죠. 근데 워낙 점잖으시고 워낙 교양도 많으시고 워낙 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조근조근 나긋나긋 조용조용하게 전하셨어요. 3일 지났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회의를 가지셨대. 집사회의. 이거를 부흥회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하셨대. 그리고 결정이 어떻게 났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부흥회를 다시 했대요. 다른 목사님 불러다가 부흥회를 다시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총장님 흉보는 건 아니고 사람이 다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교회에 가고 싶어져요. 이것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열정,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털사제일 침례교회,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이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인생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랬는데요, 큰 3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지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인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듣죠?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요? 듣고 그냥 내가 만족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 여러분, 한국말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잘 듣는다.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참 말을 잘 들어. 우리 큰애는 말을 잘 들어. 둘째는 말을 안 들어. 이게요, 청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연아, 아빠 말 잘 들려? 아빠 말 잘 들려? 또렷하게 잘 들려? 어머, 우리 애가 내 말을 참 잘 듣네? 예진아, 너 아빠 말 잘 들려? 아빠 말 안 들려? 얘가 내 말을 잘 안 듣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가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뭐죠?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아유, 저희 큰애는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참 고마워요. 둘째가 내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아빠? 뭐라고? 뭐라고? 알랄랄랄랄라 이럴 때, 저희는 이놈의 지지배가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잖아요. 전달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우, 얘는 참 내 말을 잘 들어. 얘는 참 내 말을 지지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차이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이고, 내 말 잘 듣는 내 귀한 아들, 내 귀한 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들었는데 에 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쟤는 참 내 말을 참 안 들어,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다가 오랜만에 제대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알게 되었어요. 초막절,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그때 고생하던 시절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로 정하셨어요. 멀쩡히 집에서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밖에다가, 지붕에다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게 되었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역사하셨는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아가야 돼.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텐트 접어가지고 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초막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초막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읽어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신 초막절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초막절을 알게 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초막절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초막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 초막절을 지켜보자. 그래서 집에서 다 나와서 텐트 치고 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 마음을 절반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에 정말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뒤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설교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나라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종교개혁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털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때 우리 털사제일 침례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선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 분이셨어요. 구두수 성공이셨어요. 아무도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캐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지 않으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윌리엄 캐리가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아는 게 없었어요. 먼저 나간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 땅에 갔어요. 그때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기에 편한 점도 있었어요. 1793년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처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의 문화와 인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인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793년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전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캐리의 눈에 비친 인도는 교육 제도가 무너져 있었어요. 교육 제도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귀족들은 교육받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받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교육받지 못했어요. 캐리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교육받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했어요. 인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너무나 무시당하는 나라였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 여자아이를 죽여도 일리걸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 아직 철들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들을 서로 결혼시켰어요. 일부 다처, 한 남편의 여러 와이프를 거느리는 것들은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한 사람이 미망인이 되면 그 여자를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였어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를 잘 섬겨서 다음에 태어날 때, 이 사람들은 윤회 같은 것을 믿었나 봐요.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나도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나병 환자는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면서 땅에 묻었어요. 생매장했어요. 나병 환자한테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라고 하고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여자들이 아이들을 강물에 빠져 죽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겐지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애들을 강물에 던져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윌리엄 캐리의 눈에 그 땅은 하나님의 눈물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사역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1804년에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다고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어요. 정치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1829년에는 남편이 죽어도 미망인을 산채로 태울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수십 개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람포르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야겠다. 인도 땅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50개도 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50개도 넘는 언어가. 나라가 워낙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소수민족들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놀랍게도 그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40개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도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그 성경인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 땅에서 사역했을 때 그 땅이 천국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전보다 나은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를 받아준 의사가 인도 출신의 의사였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 믿고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자기를 특별히 교육하여서 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4, 5년 후면은 인도의 가장 북쪽 지역에, 가장 오지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도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이 여전히 흥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바로 윌리엄 캐리가 1790년대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갔던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 남은 여생 동안 평생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케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털사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지난 2년 동안 주님 앞에 사랑으로 섬겨주신 주의 백성들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 주셔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거나 서로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 서로의 성장과 발전과 그리고 부흥에 관한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통로, 놀라운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